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가족의 근간이 되는 게 부부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돕는 배필은 서로 마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하고 한몸됨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관계가 부부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만 아담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한 그 부르심이 이 부부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뭐 우리 경험 속에 진짜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들과 너무나 많은 역기적인 일들, 부정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일이라고 하기에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이제 어렵게 되죠.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면서 많은 의심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본래 부부를 창조하시고 가족 공동체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좋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왜곡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벗어난 사람들이 하는 선택의 결과가 이제 지금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기보다는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벗어난 인간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선택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아주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선택은 죄의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정말 합리적이다, 정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우리는 결국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서로 부부가 됨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정욕적인, 지극히 이 세상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고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된 이후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지극히 이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부부 외에는 교회 공동체, 신약에 와서 교회 공동체를 한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그 외에 다른 곳에는 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인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긴밀하게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교회 공동체가 육적으로 연합되어 있진 않잖아요. 관계는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지요. 하지만 부부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이 부부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부부에게만 두신 하나님의 특별함입니다. 부부에게만 허락된 가장 특별한 관계가 바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한 몸 되는 걸 통해서 뭐가 태어납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람의 몸에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대로 생물학적인 아이를 가지고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이 되기만 하면 부부가 아니라도, 부부라는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얼마든지 육적인 관계를 맺으면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기능을 두셨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부부라고 한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짝짓기를 하면서 다니잖아요. 하지만 그 둘이 막 부부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순히 번식을 위한, 그냥 아주 하나님이 주신 생물학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관계일 뿐 그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부라고 하는,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특별한 부부관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한몸됨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동물처럼 번식을 위한 생물학적 기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침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리고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아주 대표적으로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그 알자가 바로 이 야다 입니다. 이 야다, 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알물, 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어떤 정보로 알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관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구나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도 똑같은 알다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부부가 한 몸 되는 것이 자녀를 낳기 위한 생물학적 기능을 뛰어넘어서 마치 하나님을 알듯 서로를 아는 관계로 하나님이 부부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친밀한 경험에서 아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관계 이상으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바로 부부의 한몸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알아가요. 그리고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바로 부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가는 거구나 라고 샘플링 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편, 그리고 돕는 배필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내,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 안에 부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결국 부부가 얼만큼 친밀하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부 안의 친밀감 역시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부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떨어진다. 그런 부부 안의 친밀함도 떨어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부부 안의 관계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안의 친밀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 안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역시도 더 깊어.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상대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걸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안의 친밀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 역시도 동일하게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순환 사이클이 돌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친밀함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아이가 생겨서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부부 안에 두신 게 아니라 이 서로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깊이 알아가는 친밀함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자녀는 결국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냐 하면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 저희 아버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은 저를 보면 아 윤병주 아들이구나 알아요. 마찬가지로 저를 아는 사람이 하율을 보면 아 윤성훈 아들이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닮았으니까 하나님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부모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자녀는 엄마 아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나를 닮은 게 단순히 내 형상, 내 모양을 닮았다라고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어쩜 저렇게 아빠를 빼다 박았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일러주지도 않는데 어쩜 저렇게 아빠를 닮았지? 그게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 어쩜 저렇게 하나님을 빼다 박았냐? 똑같아요.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처음 부부를 만드셨을 때 부부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일은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부부가 서로 한 몸됨을 알아가는 깊은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지고 그 과정 안에서 엄마 아빠의 형상을 따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끊임없이 뭐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부를 디자인하셨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우픈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남편은요?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짜증나고 말 안 걸면 짜증나고 누워 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 있으면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이상하고 미스테리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 많은 사람이 뭐 할까요?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막 댓글들이 막 공감하는 댓글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면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느낌적으로 알아요. 믿든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인지 다 이걸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작업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디자인한 부부, 하나님이 두신 남편,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의 존재는 이런 존재로 두신 건 분명히 아니에요. 막 이 사람이 어떠함 때문에 막 짜증나고 막 싫고 불편하고 뭐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두신 게 아닌데 우리는 이게 공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주보고 있는 이 상대방 남편 아내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고 대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는 나의 문제는 아닐까를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일찍 들어왔으니까 내가 짜증나는 거지. 얘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짜증나는 거지. 얘가 자니까 내가 짜증나는 거지. 얘가 뒹굴뒹굴하고 있으니까 내가 짜증나는 거지. 얘가 일찍 들어오고 얘가 뒹굴거리지 않고 얘가 잘하면 내가 왜 짜증나겠어? 라고 생각하면 얘 문제 같은데 가만히 보면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대상으로 그런 관계로 남편과 아내를 둔 게 아닌데 나는 왜 그렇게 느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관계로 두신 게 아니기 때문이. 세상 그 어느 것과 그 누구와도 누릴 수 없는 가장 깊은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두 사람이 깊이 알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 누리게 되고 그 결과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부부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도 아니고 이 세상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준이 벗어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내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이는 경건한 자종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게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 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었지 그래서 다시 포로가 됐었지 하나님이 다시 약속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지 했으면 잘 살았어야 하는데 이들이 제대로 또 못 사는 거예요. 막 겉으로는 성전도 재건되었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다 하는데 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거짓된 회개와 거짓된 예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들 진심으로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거짓되게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믿는 척하지만 속은 다 썩어있는 너희들을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라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범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서 얻은, 그러니까 부부가 됐는데 이 아내를 향해서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에 대한 내용이 특별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가 남몰래 행동하다, 불신실하다 이런 있는 걸 보니까 부부 안에 이 거짓 때문에 아마 간음이나 음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 전에 보면 이방 여인들을 또다시 취하고 이방 여인들과의 음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또 나와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증인돼서 내 짝이로 된 그 아내,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아내를 버리고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왜 하나만 만들지 않은 이유를 아냐? 왜 하나님이 둘을 만들었는지 알아? 그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아내를 두신 것은 두 사람이 한 몸 있을 때만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생물학적으로 번식하기 위한 자녀가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둘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가 구약의 시작이고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잖아요. 그 끝에 부부됨이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이 복수로 쓰이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경건함이라고 번역해. 마치 하나님 같은. 여러분 하나님 같은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짝지어진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같은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서 그것을 얻는 게 하나님이 부부를 두신 두 사람을 만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마치 아담과 하와 만들듯이 아담의 갈빗대를 계속 빼든가 아니면 흙으로 지어서 끊임없이 사람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 싶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부를 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경건한 자손들이 온 땅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오직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럼 부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은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 그리고 부부가 돼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부가 되는 것, 아이를 낳는 것, 굉장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결혼하면요. 내 연약함과 상대방의 연약함이 만나죠.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신경 쓰지도 않아야 될 문제들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해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애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갖지 않아도 될 문제들.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때로는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쉬운 일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그런 말들이 공감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겠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처음 부부를 만들어 놓으실 때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한 부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이런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부를 한몸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깊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누릴 수 없는 그 친밀함을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걸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태어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고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삶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충분히 채우시고 도우셔서 뛰어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면 어찌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어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친밀함을 누릴 수 있을까? 어찌 우리가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부부를 통해서 이 일들을 멈추시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뛰어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포기하겠죠. 그냥 뭐 굳이 내가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할 필요도 없고 굳이 모험할 필요도 없고 굳이 내가 내 삶을 막 희생시켜 가면서 살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한다면.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오빠가 사라졌대요. 교회 오빠가 사라졌답니다. 그 말은 교회의 노처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 주변에 봐도 그래요, 진짜. 세상에서는 신실한 형제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곳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도 교회 오빠가 사라진대요. 교회 안에 결혼할 만한 놈이 없는 거예요.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안 믿어도 성품 좋고 책임감 있고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는 놈 만나면 된다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딱 봐도 성품도 별로고 책임감도 없고 성실한 놈이 아니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 오빠들이 사라지고 있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건한 자손을 못 얻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자손이 왜 없을까요? 경건한 부모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이 아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아이가 자라가고 경건한 자손으로 자라가기를 도와주고 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일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거죠. 한마디로 그 결과물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오빠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형제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들이 하도 귀해 갖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형제들, 신실한 형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매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결혼해도 예수님 안 믿는 뭐 이런 형제들이랑 결혼할 일도 막 일어나니까 또 다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시간과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이거는 좋은 순환의 사이클이 아니라 악순환의 사이클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부부의 친밀감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부부의 그 하나님의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도록 자라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결국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면 부모가 경건한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그것으로 쫓아가는 삶을 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가 없죠. 여러분 단순히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내는 정도를 경건함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건한 막 경건한 부부, 경건한 부모 돼야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깊은 막 높은 그래서 막 말씀은 최소 막 1년에 막 서너 독은 해야 되고 기도는 뭐 새벽 예배는 맨날 가야 되고 금식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막 엄청난 종교적인 기준인 경건한 부모가 아니에요.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적인 예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선택할 줄 알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것도 역시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든지 드러나요. 우리 안에 속 것들이 막 튀어나가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심대로 행할 때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뭐 할 줄 알아요? 인정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아빠도 잘 안 돼 엄마도 잘 안 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해 너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무엇인지 부부 안에 엄마 아빠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아이가 경건한 자손으로 자라야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기가 또 부부를 맺을 때 그런 경건한 사람을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그 경건한 가정이 또 경건한 자손을 얻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준과 가치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쫓아가서 살기 시작하니까 뭐합니까? 친밀감도 없고 만족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그냥 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대로 서로를 대체고 나를 재단하고 아이를 평가하고 아이 역시 부모를 평가하니까 부부도 가족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미 가정에서 그렇게 출발을 하니까 경건한 아이들이 자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부부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부부가 서로 친밀히 알아가는 한 몸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부 안에 그 친밀감이 결국 아이가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라나는 내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주게 만들어주는 장이 되는 거죠. 그게 가정이고 그게 가족이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또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손을 얻는 일이 우리의 가정들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가치 속에 부부는 이런 거야, 결혼은 이런 거야, 가족은 이런 거야, 아이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잘 보고 우리는 정말 선택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된 부부와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통로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내 기준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출발점부터 선택할 수 있겠죠. 이미 결혼한 사람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주신 놀라운 친밀함이 더 깊어지기를 축복하고 그 가족 안에서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가족 전체 안에 흘러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 안에, 가정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